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65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들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운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제가 부산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노숙하던 분이 한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떤 분이냐 하면은 전도하다가 만났던 분인데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리고 영접기도도 따라하고 또 영접기도 할 때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영접기도를 다 따라했던 그런 분입니다. 영접기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저한테 소주를 좀 사달라고 그랬어요. 그분들의 정신세계는 조금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소주를 목사가 사주는 것은 좀 그렇고 해서 가게로 가서 만두를 사서 같이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해운대 앞바다 그 바다가 내려 다 보이는 계단 위에 앉아서 나란히 앉아서 그분이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의 아팠던 과거들을 쭉 다 들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교회로 찾아와서 사람들을 붙잡고 그러는 겁니다. 이정근 목사님 어디에 있습니까? 해서 저를 꼭 찾는 겁니다. 그리고는 저를 찾아서는 돈을 조금씩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런 분들을 잘 알기 때문에 돈을 드리지 않고 돈 주면은 뭐 합니까? 소주 사서 마시죠. 그래서 식당으로 모시고 가서 식사를 사드리고는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날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식당 주인이 저에게 조용하게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 사람 우리 식당에 안 데리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저 사람이 앉아있던 자리에 저 사람이 나가고 나면은 약을 뿌려도 냄새가 빠지지를 않아서 손님들이 오지를 않는데요.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노숙인에게서는 아주 독한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대소변을 깔고 그 위에 누워있다가 다시 말리고 그 위에 또 대소변을 깔고 있다가 또 말리고 아마 그래서 냄새가 축적이 되어서 그 독한 냄새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도 같이 있는 것이 괴롭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그분의 그 특유의 웃음소리와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매력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성경 말씀을 이야기를 해주고 기도를 해드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냄새는 정말로 독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보다도 더 더러운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온 세계에서 가장 더럽다고 여겨지는 그것보다도 더 더러운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겉이 깨끗하고 향수가 그 향기가 나오면은 그 사람을 그런대로 좋은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겉을 보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중심이 깨끗해야 합니다. 나는 언제나 더러운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너희들의 그 마음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정도로 우리의 이 마음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면은 다른데 잘 나오지 않는 표현이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무리를, 예수님께서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라고 하면서 한 번 더 불러서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너희는 이 이야기를 듣고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 그 정도로 중요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더럽고 더럽지 않고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은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음식을 말합니다.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먹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입으로 먹는 것은 그것이 비록 더러워 보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대신에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만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더럽다 더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손을 씻고 그리고 그릇과 주발들을 씻고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깨끗한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더럽다라고 그들은 정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발굽이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은 먹어도 깨끗하고 그 이외의 짐승은 먹으면 더럽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액면 그대로 그 말씀을 받아서 돼지는 이 발굽은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기 위해서 순교까지 했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말씀하고자 하셨던 바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랬던 것이죠. 발굽이 갈라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삶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되새김질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그들은 단순히 먹는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이걸 구분해가지고 더럽다, 더럽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구비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과 우리가 똑같이 동화가 되어서는 안 되고 구별된, 다르다?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구분이 되어져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읽고 즐거워하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생선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생선은 너희가 먹어도 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은 미꾸라지나 오징어는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늘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이 말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비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물 밖과 물 안을 구분시켜주는 겁니다. 구별된 삶을 말하는 것이고 지느러미가 있다는 것은 방향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늘 나아가고 있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두 가지 말씀은 사실은 동일한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란 짐승과 생선을 먹는 것은 괜찮고 그렇지 않은 것은 먹으면 우리가 더러워진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이 음식을 잘못 먹으면 사람이 더러워지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먹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되고 악한지, 이 속에 얼마나 악한 것이 있는지를 예수님께서는 21절 이하에서 이렇게 21절, 2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분명하게 창조주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와 같은 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입만 열면은 그 속에서 악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과속을 하다가 교통경찰관에게 걸렸습니다. 과속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아 죄송합니다. 술 한잔 했더니 정신이 없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경찰관이 음주운전을 추가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옆에 앉아있던 아내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면허라서 맨정신으로는 겁이 나서 운전을 못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무면허 운전을 추가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뒤에 앉아있던 아들이 그럽니다. 아빠, 그것봐. 자동차 훔쳐서 타니까 오래 가지 못하잖아. 그래서 자동차를 훔친 죄로 체포합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붙잡아 가버렸습니다. 사람은 입만 열면은 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보다는 악한 것이 더 많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 자신들도 잘 아실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거룩하게 된 백성인데 왜 내 속에 자꾸만 이러한 악한 것들이 나오는가? 이 갈등을 하셔야 하고 또 그것이 정상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자신을 포장을 하고 있으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의 속 사람을 살펴보다가 이것을 발견을 하고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도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사망의 몸이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내가 더러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안에서 끊임없이 악한 생각이 안개가 올라오듯이 솟아올로 올라오고 있죠. 우리는 사실 교육을 받았고 그래서 교양도 있고 윤리도덕이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를 임시방편적으로 가로막고 있어서 그런 것이지 사실은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 모두가 다 더럽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 손을 씻고 안 씻고의 문제가 아니고 음식을 잘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악한 그 악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내 안에 그하는 죄가 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 안에 그하고 있는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죄가 우리를 악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악을 살짝 감추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잘못이 없고 저 사람이 잘못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기 잘못을 보고 내가 잘못입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내 잘못이죠. 그를 품어주지 못한 내가 잘못이고, 바라보면서 늘 정죄만 하고 있는 나 자신의 잘못이고, 가정 문제도 경제 문제도 정치 문제도 자신이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저 사람 때문에 이 지경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전부 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이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정죄하는 것이죠. 내 눈안에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점은 보는 것이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죄의 뿌리는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인식을 하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고 나는 죄인으로 그대로 남아있을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이 변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세상이 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내 마음이 변해야, 그래야 세상이 다르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세상은 그대로 있는데, 죄악된 세상과 환경은 그대로 있는데 누가 변하냐 하면은 내가 변하는 겁니다. 내가 변하고 나니까 하늘이 다르게 보이는 것이죠. 사람들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내가 변하고 나니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고 내 가슴을 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은 바로 이와 같이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정이 변하기 위해서는 남편이 바뀌어지게 해달라고, 아내가 바뀌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가 바뀌게 해달라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변화가 되면은 그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사랑으로 품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제서야 상대방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나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꼭 기억을 하셔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비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워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그릇과도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그릇에 다른 어떤 것으로, 더러운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은 그 그릇에서는 계속해서 오물들이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것들로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 이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비워야만 되는 것이죠. 비운다는 것은 씻는다라고 하는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씻어야만, 그래야만 우리 안에서 더러운 것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세계와 바로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씻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한 번만 씻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도 12번이라도 더 씻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그 다음에 씻게 하되 그랬죠.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수족은 손과 발을 말합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물두멍에 가서 수족을 반드시 씻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족을 씻으라. 만약에 씻지 아니하면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씻어야 합니다. 한 번 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씻어야 되죠. 영원히 지킬 규례. 여러분 손과 발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육신의 손과 발을 씻고 난 다음에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져서 이걸 말씀을 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 이제는 아실 겁니다. 수족을 씻으라 이 말씀은 우리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죄악을 향하는 곳에도 내 발이 걸어가는 것이고 그 죄악을 향하는 것도 내 손이 하는 것이죠. 그러니 수족을 씻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족을 물두멍에 씻을 때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씻어주십시오. 이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해야 죽음을 면할 수가 있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면서 그러셨죠. 베드로가 제 발은 절대로 못 씻깁니다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아니하면은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는 말은 나는 모른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발을 씻겨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하신 말씀이 앞으로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씻어주고 즉 용서해 주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천국 시민인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자신들이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내 속에서 또 이와 같이 악한 생각이 올라오는구나 그래서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씻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시민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막혀져 있는 그 두꺼운 담들을 매일매일 씻으면서 이 두꺼운 담을 없애가야 돼요. 언제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기도하다가도 회개를 해야 돼요. 찬송을 하다가도 회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찬송하다가도 엉뚱한 생각, 기도하다가도 악한 마음이 이 속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씻지 않으면 우리는 더러운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가 뭡니까? 외투를 말하는 것이죠. 빤다라고 하는 것은 세탁, 씻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외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그걸 빨아야만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어찌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외투, 이 양복, 외투, 이 옷을 빨아라고 하는 그 의미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묻어 있는 죄를 씻으라 그 말씀이죠. 만일 이 씻는 행위를 매일매일 하지 않으면은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서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랬죠. 우리의 옷에 묻어있는 개와 점술가들, 음행, 살인, 우상숭배, 간음 이 모든 것들을 씻어내지 않은 자들은 성 밖에 있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성 밖에 남을 사람이 분리가 될 때의 그 기준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이 개념을 가지고 하루에 몇 번씩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씻어주십시오. 이 고백을 하고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그것이 나올 겁니다.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용서를 구하고 죄를 씻는 이 행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우리가 비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난다면 채우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충만이 뭡니까? 충만은 흘러 넘치는 것을 가리켜서 충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분을 보면은 안에서 흘러 넘치는 게 있어요. 이분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 넘치는 이걸 충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술로 채우지 말고 성령으로 채워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술로 채우지 말고 성령으로 채워라. 여기서 말하는 이 술은 단순히 소주, 막걸리 이와 같은 그 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사람이 그 모든 마음을 줄 수 있는 쾌락, 그리고 그 죄악된 즐거움을 주는 그와 같은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지 말고 성령으로 채워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자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에 주무시고 싶었을까요? 아니면은 일찍 일어나고 싶었을까요? 예수님의 육신을 보면은 못 일어납니다. 저녁에 늦게까지 사역을 하셨죠. 심지어는 풍랑이 있는 그 배를 타고 건너갈 때도 너무 피곤하셔서 눈을 뜨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니 새벽에 일어나는 것 결단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젯밤 늦게까지 사역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날 아침에 이른 새벽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가득 채워지셨죠. 결단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 모습을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을 걸어가면서 주여 부르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은 예수님처럼 이와 같이 특별히 시간을 내어서 그 시간에 조는 것보다는 정말로 정신을 차려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시간을 투자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 생활도 없고 말씀 생활도 없고 사랑도 없고 별로 이와 같은 믿음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자꾸 일만 하려고 하면은 입에서 악한 게 나옵니다. 더러운 것이 나오고 그래서 다들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이른 아침에 일어나면은 예수님처럼 걸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잠을 깨야 되니까요. 걸어가는 과정,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그랬죠. 걸어가야 됩니다. 걸어가면서 잠을 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부르면서 관계를 가지면서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죠. 다 같이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부요하시도다. 이 말씀은 내가 너에게 충만하게 해줄게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주님으로 가득 채운 사람들, 그들은 입을 열면은 주님에 관한 것이 나옵니다. 신기하죠? 지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가득 채워진 사람은 일어나서 바로 엉뚱한 소리를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은 우리 한국 교회가 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교회 부흥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전도가 안 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어느 시대건 문제의 해결점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해결점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죠. 성령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일 속에서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 관계 속에 연인이라고 하는 것이 딱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랑이라고 그러셨고 우리를 가리켜서 신부라고 그러셨죠. 신랑과 신부는 눈만 마주쳐도 무엇을 요구하고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다 이해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런 관계 아닙니까? 우리는 이 관계를 회복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관계를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잘 표현해주는 노래를 하나 알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찬송가가 아니고요. 어느 날 결혼 주례를 하는데 축가를 부르는 팀이 나와서 축가를 부르는데 이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거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노래가 가곡인데요. 그게 어떤 거냐 하면은 준비를 했는데 제가 조금 아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걸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램은 죄가 될 테니까 살아가는 이유 꿈을 꾸는 이유 모두가 너라는 걸 네가 있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더 좋은 것은 없을 거야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우리 반주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아마 결혼 축가를 많이 반주를 해보신 것 같아요. 저는 이 노래를 듣는 순간에 저거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데 네가 있는 세상 주님이 저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살아가는 동안 더 좋은 것은 없을 거야.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연인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님은 언제나 충만하게 해주고 싶어해요. 우리를 통해서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어하고 신랑이신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해주셔서 나는 네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성숙하고 이겨나가기를 바란다. 이게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대하시는 바로 그 마음이죠. 저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두 가지를 꼭 실천하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와 같은 악한 것들은 하루에 12번이라도 더 비우고 그리고 주님을 늘 가까이 하면서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서 입만 열면은 은혜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용서가 나오고 품어줌이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